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축한 장맛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세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어떤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너무나 매사에 모범적이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면이 존경스러워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점점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직장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반듯한 규칙을 정해놓고 시행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기면 아주 처자식도 상관없이 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지만 이 완벽주의자 남편 앞에서 더욱 초라해지는, 더욱 실수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남편의 완벽한 스탠다드 앞에서 절망감만 더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주의자 남편이 없이 자기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외로워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남자는 첫 남편 못지않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주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그럴 수 있다고 다독이면서 기다려주었습니다. 가르쳐주었습니다. 이 새 남편과 살면서 이 여인은 점점 이 주눅이 들었던 어깨가 펴지고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고 점차 기쁘고 아주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이라는 깐깐한 남편 밑에서, 완벽주의자 남편 밑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이 율법의 권세를 넘어선 자유의 인생,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너 그러는 법이 아니야, 너 그런 법이 어딨어, 이런 말 굉장히 자주 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쓸까요? 우리가 너 그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할 때 그 말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뭐 헌법 몇 개 외우고 있는 분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법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도덕의 법, 윤리의 법,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양심의 법 플러스 우리가 자라면서 교육받은 것, 우리 시대의 문화와 교육에 영향을 받은 어떤 무언의 교육과 양심과 윤리에,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화가 버무려버린 어떤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시대 한 문화에서는 괜찮은 것이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는 전혀 아닐 수도 있죠. 간통법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괜찮습니다. 이제 뭐 미국 정치나 그리고 종교 최고의 화두는 동성연애법인데 미국에서 이제 다 통과됐잖아요. 이제 한국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냐에 따라서 어떤 무엇이 옳은 법이냐, 그게 법의 스탠다드가 다 바뀌어요. 인간이 정한 도덕과 윤리의 법이 그렇게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도덕과 윤리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성경에 기초한 이 법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굉장히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으니까 살인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주는 어떤 스탠다드, 표준 자체는 좋은 거죠. 문제는 그 표준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독수리 나는 걸 보여주면서 자 저렇게 나는 거야 뛰어봐 하고 절벽에서 다 밀어버린다고 우리가 다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표준은 아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법을 아는데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무기력해진 인간이 법을 보면 볼수록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대신 주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주님의 완성하신 그 뒤에 가서 숨으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한 대리시험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다 쳐서 합격했는데 그 점수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잘 안 지키고 살아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 줄 잘 모르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몇 가지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서 600개가 넘는 적용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그대로 따르면 뭐 숨도 못 쉽니다. 그 음식법에 따르면 코셔법에 따르면 치즈버거도 못 먹어요. 그 치즈하고 고기를 섞어서 못 먹는 거. 안식일 날 500g 이상의 뭐 물건을 들지도 못합니다. 그 많은 율법에 다 따라다 보면 아주 숨이 콱콱 막히는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그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말합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는 뭐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아도 되는가? 죄로부터도 자유함 주셨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 주셨으니까 아 이제는 뭐 신나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렇진 않죠. 4절과 5절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대조법이 나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세요. 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5절에서는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위하여, 사탄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딱 이걸로 두 가지를 비교하죠.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육신이라는 말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고상한 행동을 해요. 착한 행동을 해요. 그러나 그 깊은 동기를 살펴보면 그게 자기 과시용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 가문을 괜찮은 집안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그 보이지 않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어떤 투자입니다. 내가 착하게 해야지 어떤 보상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잘 해야지 이미지 구성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가 바로 육신에 있을 때의 삶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맺히는 열매가 아주 추악합니다. 인생을 성경은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처럼 누구를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인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나에게서 가볍게 흘러나가는 바로 육신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사망을 위한다는 말은 사망권세 사탄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낸 하루하루들이 하나님 없이 육신 속에서 살아낸 하루하루들이 사탄에게 드리는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영광 돌리게 하고 그를 살찌우게 하고 그의 제국을 확장시키는 그를 위해서 열매를 맺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위한 일을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인생은 다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인생은 함부로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붙잡고 있어서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어 배워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아시겠죠. 그 영문법 교과서 가지고 이 문법 동사 변화 이런 거 잘 하려고 그러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아주 매력적인 미국 여성과 사랑에 빠졌어요. 연애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손짓, 저는 그래서 갈등 없이 얘기합니다. 가장 빨리 외국어 배우는 법은 연애하는 거다. 그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우정을 쌓든지 연애를 하든지 그 과정 속에서 그 까다롭게 교과서적으로 배워도 안 되던 영어가 어느 날 나한테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막 픽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력이 재미도 없던 그 철학책이 그 철학 교수랑 사랑에 빠지면은 막 그 사람과 막 대화하고 책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우리가 해라 안 해라 그리고 질책하고 있을 때는 안 되던 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복음의 세계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영어 공부해도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미국에 태어나면은 달라져요. 거기서 그냥 살아버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그 언어 속에,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안에 영어가 성육신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그 스탠다드가 내가 힘으로 지키려면 안 되지만 내 의지로 지키면 안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내가 교과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과서를 초월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4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삽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루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가 영광 받으십니다. 그가 맺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지라. 율법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이클 졸단 같은 사람은 농구 교과서 법을 넘어가는 사람이죠. 메시 같은 사람은 축구 교과서를 넘어가는 사람이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판타스틱한 사람이죠. 우리는 율법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간신히 그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최소한을, 율법은 최소한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최대한이죠.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보다 더 위대한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뒤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날마다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열매만 맺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냥 그 나라 가서 이런 사람은 가서 살기만 해도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막 맺히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부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이 율법 조항을 따지면서 자기를 구속하고 형제자매를 구속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요. 부흥이 없는 교회는요, 율법주의적 교회는 서로 정죄함이 많아요.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왔어? 너 그러고도 집사야? 너는 왜 십일조 안 내는 거야? 너 그러고도 집사야? 서로 그렇게 정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너는 교회 성도면서 주일학교도 안 가르쳐? 너는 왜 오늘 늦게 왔어? 그러나 은혜 안에 거할 때는요, 십일조하고 새벽기도하고 다 하는데 남이 안 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언의 영향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만 붙들고만 있을 때는 되지가 않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삶이 어느 순간에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새 선교에 헌신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득한 교회는 야단치지가 않는데 도전과 헌신이 야단치고 정죄하는 교회보다 더 폭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율법보다 더 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성령의 자유함에 거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좋아서 헌신하게 하시고 기뻐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